1980년대는 북과 남 모두에게 중요한 연대였습니다. 남한은 군사 독재가 물러나고 민주화가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의 투쟁과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북한은 권력을 세습한 김정일이 수령만을 위한 독재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남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잔혹한 독재 아래 북한 동포들은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20대의 청년들이 흰머리 비치는 40대가 됐습니다. 역사의 경류를 헤쳐나온 북과 남의 청년들, 그들의 시대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과 남 청년들의 시대 이야기, 조선민주화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최용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문익환 목사님에 대해서 그리고 범민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미처 못다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리광명 동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리광명 동무, 지난 시간에 우리 네.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된 경위까지 이제 짚어보았는데요.
네, 네.
혹시 그때 뭐 최용재는 어떤 생각을 했나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궁금했습니다.
예, 예.
네. 그때 당시는 동유럽의 그 사회주의라는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네.
또,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이 돌아가시 전에 저 예. 북한도 오래 못 간다 이런 예. 말씀도 하셨다는 이런 네네.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 듣고 했을 때 사회주의 체제까지도 무너지겠으면 무너지고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으시던 최동무가
예.
문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이런 사상적 갈등이라든가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 그 심정은 어땠습니까?
일단 좀 굉장히 뭐랄까 충격을 좀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됐을 때는 전혀 저는 네네. 충격을 받거나 동요함이 네. 없었어요.
네.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봐라 북한처럼 안 하니까 너네가 망하지.
네.
우리가 북한처럼 하는 게 옳다. 네. 오히려 그렇게 더 강하게 생각을 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네. 문익환 목사님 돌아가실 때는 아 저건 좀 북한이 좀 이상하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회의감을 이제 갖기 시작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이 93년도 초반에 네. 감옥에서 나오시고
네.
두 가지를 추진하셨어요. 하나는 통일맞이 7천만 결의 모임이라는, 그러니까 문화 비슷한 단체입니다.
아,
문화운동 단체인데 네. 통일맞이 7천만 결의 모임이라는 단체를 하나 결성을 하셨고
네.
또 하나를 추진하신 것은 이제 범민련을 해체하고
네. 네.
새로운 통일운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이걸 추진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라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나오셨잖아요.
네.
감옥에서 나오시는데 그 전에 범민적 대회는 되게 우리 청년학생들,
네.
그러니까 전대협,
네.
한청년 이런 이제 청년학생들하고 한청협이라는 이제 청년 단체
네.
중심으로 이제 범민적 대회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격렬하게 이제 싸움을 하면서 그런 행사가 진행되는데
네.
목사님이 나오셔서 어떻게 청년 학생만 가지고 네, 통일을 그렇죠. 한단 말이냐.
네.
그래서 이제 종교 단체, 시민 단체, 아. 노동 단체 이런 데를 네. 찾아가서 우리 함께 통일 운동의 길에 함께 나서자.
네.
그렇게 했는데 그 단체 대표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 행사를 같이 하고 그 단체에 들어가냐.
네.
학생들이야.
네.
학생들이야 이제 뭐 계속 새롭게 1년마다 학생들은 계속 이제 선거를 통해서 학생회장도 들어서고
네.
그래서 이제 수배가 되고 감옥에 가더라도 학생운동은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네.
단체 같은 경우나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나 이런 데는
네.
종교 지도자가 감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교
아,
조직이
그렇죠, 그렇죠.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단체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불법으로 된 단체, 불법적인
네.
행사에는 참여하기가 어렵다.
네네.
하고 이제 문익환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신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문익환 목사님은 그러면 통일운동을 하려면
네.
거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지 통일이 될동말동한데 이런 상태에서는 통일운동을 하기 어렵다. 그리고 통일도 어렵다.
그렇지.
판단하셔서 그럼 종교단체나 시민단체나 여성단체나 노동단체 이런 여러 모든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일운동 조직, 통일행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범민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범민연을 해체하고 연대 조직이 아니고 남쪽에도 통일운동 조직을 만들고 북쪽의 통일 조직과 이제 사안에 따라서 협의하는 정부하고도 이제 적절하게 긴장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구상을 하셨던 거죠.
아.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전대협이 이제 해체하고 전대협을 이제 이어서 한총련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 한총련에서 제가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장을 맡게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정책실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 당시에 문익환 목사님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제가 뭐 문익환 목사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 그랬군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지도를 받는다면 오히려 북한에서 이제 보내는 한민전 방송.
네네.
한민전의 지침을 저는 주요하게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도를 받는다면 오히려 한민전의 지도를 받는다.
아,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김용환 선생이 이끌었던 민혁당.
네.
그 민혁당의 지도를 받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하지만 제 머리로 생각을 하니까
제가
생각해도 문익환 목사님 노선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익환 목사님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총련 내에서도 우리도 우리만의 통일운동이 아니고 학생만의 통일운동이 아니고 거적적인 통일운동이 되려면 이 범민연 가지고는 어렵다. 그러니까 새로운 통일운동체를 만들어서 이걸 발전시켜 가지고 나중에 범민연 같은 조직을 만들자.
아,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진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한총련 내에서 끊임없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94년으로 넘어왔고 94년도에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알고 있는 북한하고 그리고 좀 현실의 북한하고 좀 다른 것 아니냐.
아, 그때 갈등을 느끼시기 시작했구만.
왜냐하면 그런 갈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범인연이라고 하는 거는 김일성의 유훈이기 때문에, 김일성의 어떤 방침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건 쉽게 바꾸기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통일운동을 하려면, 북쪽이야 이제 혁명기지이기 때문에, 남쪽을 많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쪽에서야, 정부랑 막 싸움을 해야 되고
그렇죠.
막 잡혀가고 끌려가고 감옥 살고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남쪽에서 통일운동 역량이 강화되는 것 그리고 남쪽에서 통일운동 역량이 강화돼야 북한하고 연계를 해서 통일에 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제 아무리 김일성이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남한하고 안 맞기 때문에 남한의 입장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 1차적으로 배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오히려 그 막 그 팩스를 보내고 그 문익환 목사님에 대해서 당신 왜 그러냐, 당신 변절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정말
팩스를 보내고 그걸 북에 무조건 추종하던 주사파 학생운동 세력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문익환 목사님을 미국 스파이로까지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을 제가 지켜보면서 아, 이거는 뭔가 중대하게 잘못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일단 그때 제가 내렸던 결론은 북한은 남한을 모른다. 저는 그 당시까지는 북한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는 근본적으로 저게 잘못됐다는 생각까지는 안 갔어요. 그러나 북한이 한국 상황을, 남한 상황을 잘 모르고 저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 이제부터는 북한의 말을 무조건 따르거나 김정일의 말을 무조건 따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머리로 우리 실정에 맞게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갖게 됐죠.
정말 그 김정일은 말끝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본성은 자주성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혁명과 건설 투쟁도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라. 특히 적후에서 활동하는 사람 사람들은 더 그렇다 하면서 남한의 희명가들은 어쩌고 어쩌고 말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 예. 남한의 실정을 하나도 몰라가지고도 평양이 예. 떠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사태질이나 하고 관료주적으로 내리매기고 정말 이 김정일은 말과 행동이 엄청 다른 사람입니다. 예, 이제 보니까. 예, 예, 예. 네, 그렇군요.
아마 그때 그런 이제 아 북에 대해서 아 이거는 좀 네. 남한 실정을 잘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네. 제가 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북한에 대해서 회의를 한 건 이제 북한의 식량난과 네. 수많은 북한 동포들이 굶주림에 죽어가는 거.
맞습니다.
이른바 이제 고난행군. 네. 그렇게 그런 상황을 제가 이제 계속 아주 뭐 저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네. 그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게 된 네. 출발점이 네. 네. 아마 이 일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돌이켜 봐도.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그 문익환 목사님이 돌아가신 해 김일성도 사망했습니다.
예, 그랬죠. 94년도에.
네, 네 7월 8일 날에.
예, 예. 94년도 1월 달에 목사님 돌아가시고 네, 7월 달에 김일성 네. 주석이 죽고
네, 그렇게,
그렇게 됐죠. 예.
그러면서 그 급격하게 어떻게 그 이걸 천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93년, 92년 더 나아가선 그 전이지만은 뚜렷하게 그 식량난으로서 고생하기 시작한 거는 지방은 이미 시작한 게고 평양까지도
예.
93년, 92년, 93년 이때부터 배급이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보름치씩 한 달에 두 번씩 공급하던 걸 보름치 내주거나 아니면 밀리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 1일 날에 전 주민이 한꺼번에 가서 1일 날에 배급소에 가서 타는 게 아니라 1일 날에 배급 타는 사람이 있고 2일 날 그러니까 너네 어느 날에 배급 타냐 하면 우리 4일 날이요. 너네는 어느 날이야. 7일 날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분할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배급 카드 가지고 가서 배급표 갖고 가서 배급표에서 식량을 공급받는데 그런데 그 93년 이때는 엄청 미달해 주는 겁니다. 1일 날에 타야 되는데 7일 날에 주거나 보름분 줘야 되는데 10일분 주거나 10일분 줘도 외국에서 들여온 또 보면 분명하게 그 러시아에서 들어오는데 그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라든가 예. 카자흐스탄 이런 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들어오는 미리 들어오는 겁니다.
예.
말대가리 그려진. 아, 네, 그래서 우리 그거 보고 이 말고기 먹는다 해서.
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예. 건밀이다 나니까 그거는 사료거든요. 지금 보니까 아. 네, 제가 남조선에 와 보니까 그게 말에다 먹이는 사료인데 그걸 백성들한테 배급을 내준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예.
사료를 수입하다가 그
백성들을 그냥 말로 만든 거군요.
그렇죠.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짐승 먹이를 배급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식량난이 오다가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부터 급격하게 식량난에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수도는 그 식량난을 겪었지만은
네.
그다음 뭐 굶어 죽는 사람 없었는데
예.
지방은 굶어 죽는 겁니다.
예.
길바닥에 가보면 옆에 굶어서 그 시체가 뭐 돌망구처럼 뭐 뒤굴뒤굴 구부는 것은 그렇죠. 뭐 역전 대합실 가도 많고. 어쨌든 그때 그 94년도는 정말 문익환 목사님도 사망하시고 또 김일성 주석도 죽고 이런 해였는데 또한 우리 북조선 인민들한테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작이 해였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엄혹한
예.
시련이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예.
저는 그걸 이제 순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장.
네.
옛날에
네네.
진시황이 죽었을 때
네.
진시황만 묻은 게 아니고
네.
진시황을 따르던 진시황을 아. 시종들던 사람들 다 함께
네네.
산채로 묻어버렸거든요.
네.
이제 그걸 순장이라고 아.
네,
해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마찬가지 현상 아니냐 이렇게 봐요.
네.
김일성이 죽고 나서
네.
김일성과 함께 북한 200만 동포가 함께
네.
산채로 순장됐다
네.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네.
김일성이 죽고 나서 김일성을 이제 연구 보존하는데
네.
김일성을 연구 보존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네. 네.
그 금수산 기념궁전을
네.
또 막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또 이제 꾸미죠.
네.
그러니까 김일성 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황장엽 선생의 증언에 따르면 9억 달러 정도를 썼다고 해요.
아.
9억 달러라고 한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600만 톤의 옥수수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 네. 600만 톤의 옥수수를 살 수 있는 돈으로 그 옥수수를 사지 않고
네.
그러니까 죽은 김일성을 꾸민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김일성이 죽기 전에는 그런 돈이 안 들어갔죠.
네네.
김일성이 죽고 나니까 나라 돈을 다 끌어다가 김일성 묘로 다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식량 구할 돈이 없었겠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많이 굶어 죽었던 사태가 발생했던 것은 바로 그게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김일성이 200만 북한 동포들을 함께 순장으로 네. 끌고 들어간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정말 그 94년도 시작된 고난의 행군 생각하면 지금도 막 가슴이 아프고 그다음에
예.
뭐라고 말할 이런 여지가 이뤄지는 겁니다.
예.
그 제가 그 94년도 고난 행군 때는 평양에 있다가 97년도 지방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물론 방학 때마다 1년에 한두 차례 집에 갑니다.
집이. 청진.
네, 청진이니까 예. 바닷가니까 예.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는데 열차를 타면요. 빠르면 일주일입니다.
아.
평양부터 청진까지 철길로 702km 됩니다.
아.
일주일, 빠름 일주일이고 한 보름씩 갑니다.
그
기간에 그 열차 안에서 먹지를 못하면 열차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 굶어 죽는 사람.
네. 있어요? 그리고 이 차가 달리다가 한 역전 서면 정전이 돼서면 그 역전 주변에 뭐 자기 입던 옷을 팔아 가지고 그다음 빵 사 먹고 밥을 사 먹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또 거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꽃집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정작 대학을 졸업하고 97년도 지방 청진에 내려가니까 그거는 그때 당시까지는 대학생이다니까 몰랐는데 지방에 내려가서 제가 현실적으로 지방 사람이 한 사람이 돼가지고 생활해 보니까 너무나도 차이 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굶어 죽는데 청진, 길주, 김체, 화성, 룡반 그 한북도 지역 다 무산, 회령 이쪽 지방은 가보니까 빈집이 많은 겁니다. 저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중국이 도망쳐서 지금 먹으려 들어갔다는 겁니다. 구걸하려. 이 청진 비롯해서 함흥 사리원 제가 그 군방 배치받기 전에는 많이 그 장사를 돌아다녔습니다. 엄청 굶어 죽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제 눈을 본 것만 해도 한 수천 명 봤습니다. 수천 명. 제가 제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본 것까지 다 합치면 아마 그렇게 수백만이 됐습니다. 정말 엄청 굶어 죽었습니다. 그 열차를 타려고 그 대합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대합실에서 그 역 안내원들, 역 안내원들하고 철도 검열대들이 떡 나와서 지키는 겁니다. 꽃제비들 안 들여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꽃제비들 들어가서 죽으면 의자 밑에 들어가서 누워 자다가 죽으면 자기네 그걸 가지고 시체를 산에 묻어놔야 되니까 그게 시끄러우니까 자꾸 내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날이 밝아보면 바깥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은 사람들이 시체가 구벌 뒹군단 말입니다. 또 여름에도 여름대로 또 굶어 죽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담당 보안원들이 있습니다. 역 담당 보안원들 쭉 돌다가 그 꽃제비들 있으면 다른 꽃제비들 시켜서 이 구루마에다 했지 않습니까? 시체를 다섯 개, 여섯 개, 열 개씩 이게 쌓아가지고 한꺼번에 못 실으면 두 개, 세 개 동원해가지고 쌓아가지고 예, 예. 산에 갑니다.
예.
산에 가서 땅 파가지고 한 구덩이에 열 개, 열 개 묻어가지고 병토장하는
예.
겁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죽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황장엽 선생,
네.
이 97년도에 이제 남한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네네.
오셔서 이제 증언한 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황장엽 선생이 96년도에
네.
그 북에 있을 때,
네.
그러니까 노동당 조직부에서
네.
김정일한테 이제 그때 아사 상황,
네네.
굶어 죽는 상황을 보고하는 거를 황장엽 선생님이 궁금하셔가지고
네.
조직부 사람한테 도대체 얼마나 죽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네.
96년도에만 5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한 해에만.
한 해에만. 그러니까 96년도 한 해에만.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황장엽 선생이 추론하기로는 상황이 95년, 6년도 상황보다 97년도 상황이 훨씬 더 열악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50만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을 것이다.
네.
그리고 97년, 98년까지, 99년까지가 핵심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네.
황장엽 선생은 대략 200만 이상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네, 네.
또 남쪽에서도 이제 그 남쪽의 민간 단체들이 이제 중국 쪽에 가서
네.
조사를 했죠.
네.
그때 이제 그때 식량난이 나니까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이제 식량을 구하러 중국으로 네. 많이 왔지 않습니까?
네.
많이 왔는데 그 당시에 한 10만 명 정도가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다고들 해요.
네,
추산하기로.
네, 네.
어떤 사람은 2, 30만까지도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이제 존버들이라는 단체입니다.
네.
그 단체 사람들이 북에서 이제 식량과로 온 사람들한테 쭉 모니터를 조사를 했대요.
네.
당신 가족들이 몇 명이나 이렇게 죽었느냐. 네. 그래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 단체 조사 결과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황장엽 선생 통해서 들어 우리가 파악한 조선노동당 조직부의 보고,
네.
그다음에 그 민간 단체의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
네.
이런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 최소 200만, 많으면 300만 명 정도가
네.
굶어 죽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판단이 돼요.
네.
근데 이제 2,300만이면 말이 2,300만인지 북한 인구의 10분의 1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이제 굶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북한이 심하게 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고난행군 전과
네.
고난행군 겪고 난 다음에 북한은 어떻게 변화가 있었어요?
네, 고난이 행군 전에 북한은 그 말하자면 당국의 강한 통제에서 움직이는 사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 예.
그때 당시는 그래도 형식적이나마 배급도 주고 5일분, 11분이라도 지방 내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고
예.
했는데 고난행군 딱 들어가면서 김일성이 죽었지. 그다음에 수많은 아사자가 나오지 조직적인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북한 당국이 후퇴한 게 장사를 허용한 겁니다. 직장이나 당 조직 가서 내 식량 구입 가겠습니다 하면 다 갈 때는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지 못하다 나니까 사람들 속에서 아 장사만이 살 길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 확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옛날에는 앉아서 국가에서 내준 것만 바라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시 가는 사람들이 다 죽다 나니까 결국은 고난행군 강행군 시기에 뭐 그 토끼라든가 무슨 뭐 이 어진 사람 다 죽고 승량이 여우 1위만 남았다고 뭐 이런 소리 나온 것처럼 그런 정도로 악을 딱 쓰고 장마당 장사하고 등짐 보짐 메고 행방 다니던 사람들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나니까 아 이제는 국가를 믿지 않는 이런 상태가 조성된 겁니다. 그리고 조직적 통제가 이루어 안 됐단 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 혹시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사회가 오래 못 가지 않는가. 동유럽도 다 망했는데 또 중국도 저렇게 개방돼서 뻥뻥 소리치며 잘 사는데 러시아도 그렇게 대국이라던 것도 결국 미국 앞에 투항해가지고 사회주의 저버리고 자본주의 길로 다시 복귀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점점 제자리 잡혀간다. 이런 소리 쓱쓱 듣는다 말입니다. 그러나니까 이 종전에는 그 어디 다니지 못하고 딱 고시가기 일했던 사람들이 고난행군 강행군 겪으면서 많은 경우 그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앉아있는 영웅보다 나 다니는 머저리 낫다고 다니니까 많은 걸 보고 듣고 느끼니까 사람들이 정부를 믿지 않는 한마디로 말해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믿지 않는 옛날에 자기네 너무 고시가게 김일성을 김정일을 찬양하며 믿었던 자기네 지난날이 어리석다 말입니다. 간부들조차도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 직책이 있을 때 하나라도 말하자면 부정 축제를 해야지 하는 사회적 풍조가 당국을 믿지 않는 풍조가 확 서게 됐단 말입니다. 오직 내 힘밖에 없다. 자기 잔등도 믿지 말랐는데 어떻게 남도 믿지 못하는 세월에 어떻게 당국을 믿는가. 배급 준다 천만의 말씀 이렇게 상황이 사람들의 인식이 확 바뀌었단 말입니다.
예, 예, 예.
이것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그 변화란 말입니다. 네.
하고 보면... 싶은 말씀 계속 많으신데
아,
또
그렇습니다.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 예, 정말 예, 이 가슴 속에는 예. 할 이야기 얼마나
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네.
또 가슴 속에 있는 못다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